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나 봅니다. 옛 선현들의 가르침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표정을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죠. 번지르르하고 듣기 좋은 말, 북한 당국에서 참 많이 합니다. 북한은 노동자 농민들의 나라, 사회주의 지상락원이라고 선전하고 있죠. 여러 법을 만들어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북한에선 노동자와 농민은 가장 가난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령과 간부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착취를 일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강산에 깨어나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 1일이 노동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휴일이었다고 하던데
네.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북한에서 과연 21세기 노동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북한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이 마련돼 있긴 하죠.
네, 헌법도 있고요. 네. 사회주의 노동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각종 법규에 이 노동자의 근로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 헌법 제70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네.
노동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법에도 이 노동의 기본 원칙, 뭐 임금, 근로 조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2010년 7월에 노동보호법이라는 것도 채택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살다가 왔지만
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이 네. 말을 몰랐어요. 선택해야 되는 게
네.
원래는 헌법에
그렇죠.
명시되어 있는 거였네요.
미영 씨는 그런 경우
저는
아닌가요?
선택하지 못했죠.
아 그래요?
네, 저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단 배치를 받았다가 네 집단 배치 일이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겨우겨우 서류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직업을 옮길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받는 거죠. 네.
사실 이 노동권에서 중요한 게 직업 선택의 자유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소개를 해줬지만 북한 헌법, 뭐 사회주의 그 노동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난 선택한 게 없는데 네. 라고 생각하신 북한 주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 정부가 법대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소개해 주신 북한 헌법에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북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중요한 건 사실 뭐 개인의 선택, 능력, 재능보다는 국가가 필요한 것에 배치가 일단 되고
그렇죠.
또 무리 배치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네, 집단 배치.
네, 집단 배치.
무리 배치.
네,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출신 성분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들도 농민 되는 거고
그 농장에 가는 네.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광부면 또 아들도 광부 되는 경우가 네.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참 현실화가 안 맞는 건데 노동 그 사회주의 노동법 30조를 보면 노동력 배치 시에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 기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미영 씨 경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실제로 이런 법이 네. 제대로 지켜지진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온 탈북민 중에 대학을 네. 졸업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못 받아가지고 그걸로 엄청난 갈등을 겪다가
탈북한 분이 있죠.
탈북한 분이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정말 많죠.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배치할 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제 국내에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매년 인권 실태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종합해 본 결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북한 직업 선택에서 나왔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물론 이 개인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한 이 직장 배치가 이루어진 경우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건 특수한 경우에 하나고 또 좀 힘 있는 집안은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수재일 경우는 이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장 배치 시에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토대 좋거나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좋거나 인맥이 좋은 경우 혹은 뇌물로 이제 원하는 직장에 배치되는
네.
사례가 많다는 증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시장이 좀 발달하고 이 경제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증언도 있긴 한데 여전히 이 직장 배치할 때 토대가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특히 이 뭐 특급 기업소나 특히 간부 배치를 받는 데는 이 토대가 안 좋으면 여기 진출하기가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옛날에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던지가 왜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네.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또 나아가서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꼭 일을 했을 때 그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일단 북한 노동자들이 로임을 좀 적절히 받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살펴보기 전에 북한 그 법부터 한번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사회주의 노동법 제5조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긴 맞죠. 근데 문제는
네, 북한은 직장이 있어도 네, 먹고 살기 네. 힘들다. 이렇게.
그렇죠. 문제는 그건데
네.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직장을 배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나온 월급으로는 사실 시장에 나가가지고 쌀 한 킬로그램도 살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뭐 노임을 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소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좀 뭐 수출도 많이 하고 잘 나가는 기업에는 월급을 많이 주고 배급도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체로는 현재 북한도 한 3천원, 4천원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격리원을 했었던 한 탈북민이 노임으로 한 달에 2천원을 받았대요.
네.
근데 그것도 1년에 딱 5번 받았는데
네.
북한에서 한 2천원이면 술 한 잔밖에 사 먹을 수 없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술 먹고 뭐 모두부나 뭐 이런 거 좀 먹으면 다 돈이 나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탈북민은 직장에서 배급을 2주에 한 번, 이걸 한 달에 두 번 받았는데 양이 얼마나 됐냐면 한 번에 쌀 3kg, 강냉이 3kg를 받았답니다. 노임은 한 달에 한 번인데 4,500원을 받았다고.
와, 이분은
잘 받은
잘 상이죠? 받으셨네요.
네.
네.
근데 그래봤자 한 쌀 몇 킬로 안 됐는데 이게 한 가정이 한 달 살기가 어렵잖아요. 쌀만 먹을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근데
네.
지금 그 자꾸 대한민국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북한에서 봤을 때는 네. 이마저도 정말 많이 받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쌀 한 킬로가 좀 쌀 때 한 4,500원.
네.
좀 보통은 5,000원대 초반 수준이니까 이게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충격적이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노임을 안 주고
네.
배급은 명절 때 조금 주는 정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무산광산의 경우는 지금은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좀 어렵지만 월급을 30만 원까지 올린 적이 있거든요.
북한 돈 30만 원.
네네. 그래서 한 100배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는 극히 좀 드물고 그래서 또 돈주가 투자한 기업에서 월급이 좀 높은 기업도 있지만 대체로 상당수 국영 기업은 노임으로는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노동을 한 것만큼의 어쨌든 대가는 무조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국가가 정해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다들 또 다른 일을, 돈이 되는 다른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장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가정은 집에 아버지가 노인 배급 나오는데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채소 팔아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가정도 많이 있고.
네.
또 83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소에 등록을 해놓고 기업소에 출근을 안 하고.
네.
대신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일정한 액수를 기업소에 바치고 자기 돈벌이도 하는 일이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업소 공간을 빌려서 탁구장을 운영한다랄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받아서 기업소에도 내고 자기 돈벌이도 활용하고 이런 사람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직장은 그 조직 생활의 중요한 단위이기도 한데
네.
월급이 적고 그나마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이 조직 생활 자체가 거의 무너진 거죠.
그 직장 생활하면 생활 총괄을 계속 하죠.
그렇죠.
북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계속 하죠.
그건 다 의무 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83 노동 이게 많이 늘면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았는데 원래 출근 안 하면 상호 비판도 받고 심할 경우에는 그 노동 단련대 처벌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빠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돈을 내고 조직 생활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돈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탈북민 증언으로는 기업소에 30달러를 내면 생활 총화 등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네.
50달러를 바치면 생활 총화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야, 점점 북한 사회는 네. 진짜 돈이면 모든 게 되는 네. 사회.
조직 생활도 이제 그 평정서를 다 또 좋게 써주겠죠.
네. 네.
책임자들이.
그래도 주변에 눈이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이렇게 계속 돈은 돈대로 바치면서 생활총화 빠지다가 또 언제 네. 한번 시범 게임에 걸려가지고 네. 크게 혼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네. 기강이 흐트러지니까 김정은 위원장 자꾸 조직 생활 이런 거 막 단속을 하는데 네.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와는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하러 이런 생활총화를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제노동, 무상노동이 만연하다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 돌격대 하면 그 아,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열악한 생활, 강도 높은 노동 이게 심한데 이게 돌격대로 뽑히는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군대 못 가고 근데 당원 되려면 뭔가 그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네.
조국과 뭐 수령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그 좋아서 돌격대 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10년 네. 동안 그냥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동원되는 건설 현장 뭐 각종 그 일하는 현장이 정말 열악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사실상 강제 노동이죠. 그러니까 돈도 제대로 못 받지.
네.
그런다고 그럼 먹을 걸 많이 주나.
한
강냉이 뭐 한 150g 정도 이렇게 식사를 염장국에 이렇게 네.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일은 하루 뭐 15시간 이상 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이라고 알고 있고 또 사고가 나고 뭐 부상을 입고 죽어도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 노동이 국제사회에서도 꽤 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에 대한 뭐 네. 그 안전 장치라든지 그 나중에 뭐 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노동 현장에서 건설 일을 하는 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죠.
예, 일당으로 받으시고 네. 그래서 탈북민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북한에서 하던 일이 그 일이니까
네.
처음에 그 일부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북한에서 하던 거에 비하면 진짜 네. 너무 쉽다. 중간에 막 그 간식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많아가지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러세요.
한국. 일이 막노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데
근데
북한에 비하면 괜찮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네. 무슨 노동이냐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북한은 이런 건설에 정말
네.
보상 없이 그냥 막 내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진짜 노동 착취잖아요.
그렇죠. 노동 착취죠. 네. 그리고 북한 군인들도 일 많이 하잖아요.
아, 군인들 네. 진짜 네. 너무 불쌍해요.
근데 그 돈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 그 마스크 포장하는 걸 군인들 시켰는데 네. 그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왜 애꿎은 군인들을 그 일하는데 동원시키냐.
아.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제가 보니까 구호 중에 사회주의도 뭐 조국 건설도 우리가 한다. 군인들이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3대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삼지연 읍지구 건설하는 거,
네.
그 온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양덕 온천은 완공식을 했는데 여기 다 군대 투입을 했습니다. 군인들.
네.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 무료죠. 이 사람들. 그리고 완공일 맞추려고 야감 작업은 밥 먹듯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돈 줍니까? 돈도 안 주죠. 어떤 군인은 10년 근무하고 월급 모아 3천 원 마련했다고 하는데 건설 일에 대한 보수만 받았다도 돈 꽤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무상으로 노동력을 네. 착취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건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노동력을 한국에서 네. 쓰셨더라면 여러분 몇 년 안에 진짜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자동차도 자동차는 그냥 살 수 있겠네요.
네, 자동차가 뭡니까?
해외여행도 다니실 수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런 그 노동 착취가 국내에서만 북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해외 파견한 노동자들도 많아졌고 이들에 네. 대한 노동 착취도 심각하죠.
네,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던 다른 나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쌍하다.
아.
너네는 왜 그렇게 일하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근데 해외 노동자들의 이 월급의 70%를 뭐 충성자금, 당자금 국가 계획분 명분으로 국가와 중간 관리자가 다 갈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개인도 해외에 돈 주고 나왔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국가 할당량도 채워야 된다 보니까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14년까지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 탈북민은 백야가 있잖아요.
네.
해가 안 질 때는 새벽 3시까지 일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그 2012년부터 한 1년 정도 아랍 추장국 왕궁 건설에 파견됐다 하는 노동자는 현지 노동자들은 더우니까 쉴 때도 북한 노동자단 일하고 하루 16시간 일했다는 증언도 있고 쿠웨이트에서 2017년까지 근무했던 한 탈북민은 아침에 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술 마시고 그냥 잠드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할 만큼 굉장히 그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지주보다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네. 지주보다 더 심하네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노동을 가고 싶어하는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게
네.
그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이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법에서 정한 노동 시간을 안 지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 헌법 제30조에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 시간 8시간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좀 유명무실합니다. 군수품 만드는 한 탈북민은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일했다고 증언을 했고 광산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이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빠르면 저녁 7시, 늦으면 밤 10시까지 일했다. 그리고 100일 전투, 70일 전투 이때는
뭐 밤낮이 네, 없죠.
횃불 들고 일하는
그렇죠.
것도 자주
네,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노동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거를 북한 동포분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여러분, 5월 1일 노동절은 19세기 말에 제정됐다고 해요. 당시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시설에서 긴 시간 일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요. 당국이나 기업에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140여 년 전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건 아닌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은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윤도현 밴드가 부릅니다. 혈액형.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사투리. 주말에는 TV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락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아 이것저것 보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으로 TV 통로를 여기저기 돌리다 보면 꽤 재미있는 프로들이 많이 나온다. 마침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지방 사투리를 맞추는 게임이 한창이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라거나 그런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경상도는 쫌이라고 한다는데 충청도는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임이었다. 정답은 뭐여 이거였지만 6명 중 맞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내 고향 함경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니 우야야, 우아야 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 이 표현이 비슷할 것 같다. 기쁠 때는 와, 우야야, 좋아라. 화날 때는 우야야, 그러지 마시오. 슬플 때는 오, 우야야. 이렇게 우야야라는 말로 웬만한 감정 표현을 다 할 수 있었다. 물론 함경도라 해도 지역마다 어쩌면 다르긴 할 것 같다. 강원도 사투리로 바꾼 윤동주 시인의 시를 알아맞추는 게임도 재미있다. 일제시대 때 깨끗한 양심으로 저항한 시인으로 한국에선 유명하다. 시 구절이 읊어지고 뭔 소린지도 모를 사투리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온 진억에도 베리 바람풍에 시닥거린다 라는 마지막 구절은 귀에 쏙 들어온다. 시닥거린다 라는 말은 고향에서 자주 듣고 쓰던 말이다. 윤동주 시에선 스치은다 라는 말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시닥거린다는 잘 안 되는 그 무엇을 놓고 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행한다 라는 말이었다. 가령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한다든지 열리지 않는 열쇠를 붙잡고 애를 쓴다든지 할 때 시닥거린다 라는 표현을 썼었다. 온진억이라는 말도 어릴 적 할머니한테서 많이 들었다. 온진억 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땐 똑같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밖에서 노는 데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도 할머니가 나를 부를 땐 조금 달랐다. 야, 그만 놀고 와서 쥐약 먹어라 라고 하실 땐 쥐약 먹으란 소리 같아서 속상하기까지 했다. 사람마다 사투리를 대하고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년이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고향 함북도와의 연관성을 간단히 정리해본다. 쓰는 단어는 강원도랑 함경도가 많이 비슷하다. 별을 베리라고 한다든지 길을 질이라고 한다든지 온진억 시닥거린다는 모두 똑같이 쓴다. 어떤 이들이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싫어 고향을 강원도로 속이는 일도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말투나 억양은 경상도가 함경도랑 거의 비슷하다. 뇌는 아이다처럼 갑자기 올렸다가 음정을 툭 떨궈뜨리는 것이 똑같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경도에서는 글자 수가 단 3개밖에 안 되어도 음높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 처음엔 형편없이 촌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고향 사투리가 오늘은 왠지 구수하게 들린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음식 만드는 요리사 로봇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샐러드 만드는 요리사.
네.
햄버거 만드는
우리 집에 로봇.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북한을 떠나서 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보통 뭐 탈북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 대한민국에 네. 와 있는 탈북민들은 한 3만 3천 명 그 정도 되는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사실 떠나서 여기저기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을 떠나서 다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물론 대부분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 우리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략 한 3만 3천 명 정도가 한국에 있고요. 나머지 나라에 대략 2,000명,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있는데 물론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말도 통하고 하니까 뭐 대부분 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략 한 10분의 1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열에 하나가 좀 못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나라에 살아요. 한국이 아닌 곳에.
나머지 나라라면 어떤 나라인가요?
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아, 있고 영국도 네. 있고 이런 나라들에 조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영국입니다. 영국. 아. 그래서 영국 런던 남서쪽에 조그만한 도시 뉴몰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국에서도 특히 이 뉴몰든에 모여 사는 주민이 7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여기 사는 사람들, 영국에 와 살고 있는 뉴몰든에 있는 북한 주민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
일단
건가요?
최중화 본명은 아닙니다.
아, 가명이군요.
네. 53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90년대 후반에 북한 떠났어요. 권한행군
권한행군 때 떠나셨구나.
네, 중국을 아, 거쳐서 네. 한국에 온 게 2001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7, 8년 한국에 살다가 2009년에 영국으로 온 것이죠. 북한에서는 군복무를 하다가 네. 집에 이제 잠시 들렀나 봐요. 제대는 아니고.
네.
근데 배급이 끊겨가지고 식구들이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있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 해서 식구들이랑 해가지고 두만강을 무작정 건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철물점 괭이 팔고 뭐 호미 팔고
네.
아무튼 그런 거
철과 관련된 뭐 제품들 파는 것. 곳인가 봐요.
그렇죠. 에이. 철로 만든 모든 물건들 파는 곳 에이.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네. 건강이 안 좋았나 봐요. 아. 몸이 안 좋아져서 네. 7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이후에 또 염색 공장 이렇게 색깔 입히는 염색 공장을 네. 막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2009년에 영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왜 그럼 영국으로 갔습니까?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쭉 몇 년 살아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들마저도 나처럼 또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나 봐요. 걱정이.
네.
그래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영국으로 그냥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생겨도 탈북 후 5년까지는 지원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어디에 그 돈을 썼는지를 너무 꼼꼼히 체크한대요.
네.
뭐 식료품, 무슨 음식 어떻게 샀는지 이걸 다 체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뭐 여기 와서 생활해보니 여기도 적응하는데 크게 뭐 나쁘지 않다 싶어서 지금 영국에 눌러 산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여전히 여기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에 와서도 몸을 쓰는 일, 우리가 흔히 육체노동이라고 하죠. 그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뭐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 영국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다만 영국 정부는 좀 이렇게 스스로 먹고 살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약간 믿고 기다려준다는 느낌? 그런 게 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까지 내용만 들으면 좀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몇 가지만 북한 네네. 주민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짚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좋아요.
일단 한국에 오게 되면 정착금을 받고 일을 네네. 하게 되긴 하는데
네네.
대부분 한국에서 머리를 쓰는 일이 요즘 더 돈을 많이 받죠. 북한
네네.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몸은 힘들고 돈은 내 생각보다 많이 안
벌고.
벌리는 경우가 많고 또 아까 영국 정부가 돈을 버는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한국 정부는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지원 그 기본 생활료라고 하죠. 뭐 기초 생활 수급비 같은 그런 기반 생활료를 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거죠.
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번 것만으로 오로지 생활을 하려면 초반에는 북한 사람들 여기 와 가지고 쓸 돈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일체 모든 걸 다 새로 장만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국 정부는 내가 돈을 벌더라도 또 정부에서
맞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정말 아주 맨땅에서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왜 영국으로 가느냐, 한국도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진행자님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 영국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네.
한국에 입국하면 정착 기본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달러로 하면 6,500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2인 가구인 경우 매월 6개월간 한 700달러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네.
예. 소득이 없을 경우에 이제 이게 뭐 한 5년간 지급을 하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연장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대략 5년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뭐가 있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 700달러는 지원을 안 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많이 벌면 상관없는데 돈을 한 예를 들면 1,000달러 벌어요.
네.
근데 700달러 받던 걸 안 받으면 취직을 하긴 했는데 300달러 조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대목이 조금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초기에 임대 아파트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의료 보장 제공하는 것, 교육비도 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어떻게 하냐?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대략 영주권 받기 전까지니까 여기도 대략 5년 걸리나 봐요. 영주권
네,
받으려면 그때까지 지원금을 주긴 줘요.
네.
근데 지원금 액수가 1인당 한 월 280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건 조금 많지는 않고. 근데 뭐가 다르냐? 뭐 취직을 중간에 해도 이건 계속 줘요.
네.
뭐 많지는 않아도 취직을 해도 상관없이 계속 5년간 거의 줍니다. 요 점이 좀 차이가 나고 대신 임대주택 여기도 영국도 지원을 하고 대신 한국 같은 경우는 월세를 네. 본인이 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영국도 월세를 본인이 내긴 내는데 어려우면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줘요. 한 70%, 많으면 90%까지도. 그러니까 월세 비용도 영국이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사실 딱 비교해서 뭐 이게 더 좋고 나쁘고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네. 임대주택의 경우도 한국은 어쨌든 땅덩어리도 작고요. 서울에 모여 사는 인구도 많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집도 원래 좀 옛날 아파트들은 작게 지어진 경우도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임대 아파트가 좀 낡고 작은 아파트를
맞습니다.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이렇게 탈북민들 영국에 간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당이 딸린 큰 집을
그렇군요.
2층짜리 집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2층짜리 집을 또 네네. 이렇게 정부에서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아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맞아요.
오는 것처럼
네.
영국에 가는 사람들도 한국보다 왠지 그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아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것 같은 게 그 한국에 왔다가 영국에 다 갈 수 있는지 또 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영국의 탈북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국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 가나 세상은 똑같거든요. 일하지 않는데 부자로 사는 세상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또 오래 살던 수십 년 살던 조국 고향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건 어차피 어느 나라로 다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영국이든 한국이든 다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비행기표 끊으면 갈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북한처럼
못 가는 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갈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또 다른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 김성민님. 이분은 40대예요.
네.
2000년대 중반에 탈북했으니까 아까 그분보다는 한참 늦게 출발한 거예요. 한국에 온 건 2007년, 영국으로 간 건 2009년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1년을 지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이제 들여보내준 사람한테 빚을 좀 쳤어요. 한 3,500달러 정도 빚을 쳤는데 이거 빚을 갚으려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음식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뭐 택배 승합차도 몰고 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똑같아요. 이게 뭔가 급여를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은 이게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하나 또 있는데 이분은 뭐가 더 걱정이었냐면 자기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북에 있는 가족이 좀 뭔가 힘들어하는 거 이런 느낌을 자꾸 받은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돈을 조금씩 벌어서 가족에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돈이 오면 이거 국정원한테 온 돈이다. 그래서 간첩 누명을 씌울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사형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가족 걱정에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에이 아예 지금 북에 있는 가족이 이렇게 걱정하면 사느니 차라리 영국으로 가면 어떨까. 영국을 간다는 몇몇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영국으로 그래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와서 지금 식당에서 사실은 설거지부터 시작했대요. 물론 영국 일이 더 안 좋긴 했어요. 한국보다.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해서 10년을 지금 결국 살았고요. 버스 한 번 안 타고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푸드트럭이죠. 조그만한 트럭에서 음식 장사하는
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지난 10년 동안에 때로는 한국도 그렇지만 영국도 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저 차 중에 저 많은 차 중에 왜 내 차는 없을까 이렇게 눈물 흘리던 나날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년 만에 조금씩 사업을 키워서 어쨌든 조그마한 트럭이지만 번듯한 식당의 사장님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어서 10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식당의 사장님이 됐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네네.
북한 분들이 뭐 목숨 걸고 탈북도 네.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다들 정말 그 아까 깡이 있거든요.
그 정도 가보면 네. 사실 어느 세상에서도 다 살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요. 네. 또 한 분 더 있죠?
예, 이분은 30대 더 젊어요.
30대고
2007년에 탈북을 했고요. 한국에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2009년에 영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탈북을 했어요. 19에.
네.
근데 여기 교육시설 하나원이라는 이름이죠. 한국에 오면 이제 탈북민 정착 교육을 하잖아요.
네.
한국은 어떤 사회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이제 취업하려고 애쓰다가 아유 너무 어려워서 결국 영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어려웠냐 했더니 그때가 이제 19, 20살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식당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말투가 한국말로 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억양이 말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그 식당 사장님이
네.
혹시 중국 교포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아, 저 북한 사람인데요. 하니까 저희는 북한 사람은 안 씁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간 절망감, 용기 내서 어렵게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네.
왜? 그럼 중국 사람을 쓰는 건가?
조선족을 네. 쓰면서 난 왜 안 써?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약간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근데 이태원이라는 동네, 서울의 이태원
네.
거기
네.
가면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독일인 사장님이 이제 빵집에서 자기를 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북한에 온 사람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상처를 받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아 한국에 있어서 어차피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차별받을 바에야 차라리 영국으로 가자. 생김새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사람한테 차별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영국 사람.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낫지 이런 생각.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영어라도 공짜로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영국으로 건너갔다.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북한, 남한을 구분을 하긴 하더래요.
네.
남한에서 왔어요? 뭐 북한에서
네,
왔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남한에서 왔든 북한에서 왔든 다 그냥 코리안,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약간은 좀 편안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분은 가서 그래도 잘 정착을 하셨나요?
네. 뭐 지금 현재 근데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뭐 그랬지만 이분도 큰 문제 없이 뭐 계속 지금 10년 정도 살았으니까요.
네, 대부분 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
정착 초기에
네,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느
네,
사회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가서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북한에서처럼 못 먹고 뭐 배고픈 뭐 서름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다 성인이 돼서 온 네. 사회인데 모르는 거 투성이고 하나하나 다 익숙해져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어렵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북한 사람만 그런 뭐 편견이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지역마다 사람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어디나
그렇죠.
네, 편견과 차별과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혹시 간혹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있나요?
북한에서도 외국인들 보게 되면 거의 무슨 약간 동물원 외내 원숭이 보듯이 막 따라다니면서 구경 한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도 사실 그때는 모르고 했던 행동이지만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었을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북한도 지역마다의 그런 편견이나 갈등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무슨 함흥얄개라든지 뭐 땡에도라든지 뭐 청진은 무슨 드살이라든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서로 지역마다 너네 지역은 멍청하네 너네 지역은 뭐가 어쩌네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영국에 가신 분들이 많고 또 네네. 특히나 그 영국에서도 소도시인 뉴몰든에 모여서 근데 이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정착하려면 런던이라는 큰 도시가 정착하기 쉬운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뉴몰든이라는 곳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북에서 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아름아름으로 그 근처에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것도 있나 봐요.
아는 사람이 우리 동네 좋아 이쪽으로
그렇죠,
와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그렇게요.
그렇기도 하고 네. 영국 당국에서도 그쪽이 아무래도 자꾸 사람이 많아지니까 임대 아파트 같은 걸 배정할 때에도 네. 그쪽 지역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아마 그런 측면이 다 작용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혹시 북에 있을 때 설마 한국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본 적은 없겠죠?
아니 저는 본 적이
아, 있어요.
청진에 그 월북한 네. 사람 한 분 계셨거든요.
아, 월북한 사람 있었구나.
예, 남한에 살다가 오다가 총 맞았다고 얼굴에
아,
이렇게
그래요?
항상 붕대 감고 다니는 아저씨가 한 분이 계시긴
오래전에
했어요.
그러면 월북한
오래전에 예, 오셨던 네.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 정도.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외국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드물죠.
근데 이제 네. 한국만 해도 사실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 서울에 막 외국인들, 중국인들, 막 북한인들 다 걸어 다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불리한 점이 많아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죠.
네네.
말도 그렇고 기술,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다요. 그러니까 초기에 좀 어려운 점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네네. 초기 어려움들이 또 다른 곳으로의
그렇죠.
뭐 이민이나 네네네. 또 거주지 이동으로 네. 또 생겨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북한에서 온 사람과 한국에 원래 살던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북에서 온 사람들이 대략 한 달에 평균이에요 이건. 한 달러로 1,550달러 정도 소득이 된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2,000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격차가 약간씩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초반에는. 네, 그 과정을 또 이겨내야만
네네.
되는 부분들이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거주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듣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네.
탈북민들도 마음먹으면 또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든 나가서 할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거주 이동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국 런던 남서쪽 소도시 뉴몰든이라는 지역에 많이들 살고 있다. 그분들 중 몇 분의 삶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 지난 4월 30일 9년 3개월간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서실장은 북한의 서기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인데요. 특히 김 회장은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을 주도하며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는데요. 김정렴 회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김정렴 회장은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남 논산에서 자랐습니다. 강경 상업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오이타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의 첫 직장은 1944년에 들어간 조선은행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강제로 징집돼 일본 히로시마에 배치됐습니다. 여기에서 일제가 폐망하는 걸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김 회장도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 청년 김정렴은 본래 직장이던 조선은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은행은 한국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쟁까지 겪은 가난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참 할 일이 많았습니다. 1953년 당시 29살이던 김정렴은 1차 화폐개혁의 초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그는 재무부로 자리를 옮겨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는데요. 1966년에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의 책임자인 장관이 됐고 1년 뒤에는 상업과 무역, 공업을 담당하는 상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정통 경제관료였던 그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비서실장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최측근이자 핵심 간부로 통하는데요. 경제 전문가인 김정렴 회장이 발탁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선 그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상공부 장관이던 김정렴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김정렴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은 적임이 아닙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임자, 경제야말로 국가정책의 기본이고 경제가 잘 돼야 정치 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그를 설득했다고 하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정렴에게 경제정책을 맡겼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 생전에 쓴 회고록에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서실장으로 일한 9년 3개월간 박정희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10번도 안 됩니다. 김정렴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의 각 분야 참모를 모아 매일 회의를 열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나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주재한 회의 결과를 취합해 전달했습니다. 박정희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도 이 비서실장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이죠. 김정렴 회장이 경제관료와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1960년대부터 1978년까지 한국 경제는 크게 도약했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 총생산이 8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18년 만인 1979년 국민 총생산이 약 17배가 증가해 1,500달러가 됐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경제는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체질을 바꿨고 고속도로와 대덕 연구단지 등을 건설하며 이후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능력 있는 경제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고 일관되게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도 오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